에베소서 71번 메시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고 교회인 새사람을 입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새사람의 창조를 위해 규례들을 폐함이 복음의 일부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땅히 복음의 일부로서 선포되어야 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2장 17절은 그분은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 바울이 다룬 것이 복음과 관계있음을 지적합니다. 완전한 복음. 12절에 따르면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문맥은 우리가 서로 가깝게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가깝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부입니다. 14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임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간의 화평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 간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나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신 안에서 원수된 것, 곧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는 그 둘로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화목이 단체적인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17절은 계속하여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던 그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과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된다는 것과 모든 건물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자라간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교회의 산출을 위해 규례들을 폐함이 복음의 일부임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함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교회가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시간을 좀 보내고 그런 다음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주고 하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교회 생활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살고 싶은 갈망이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매우 중대한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복음, 곧 온전하고 궁극적인 복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해 규례들을 폐지한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완전한 것, 곧 완전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첫째 방면인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속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두 번째 방면인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구원받는 문제를 전파합니다. 복음의 또 다른 방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방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으로 교회인 한 세 사람의 창조를 위해 규례들을 폐함입니다. 구속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은 모두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곧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이 새 사람의 창조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사람을 벗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두 가지 소극적인 것들, 즉 규례들과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소극적인 것, 즉 옛사람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4장 22절의 옛사람을 옛 본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옛사람이 옛 본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옛사람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전의 삶의 방식에 관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한 옛사람을 벗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 즉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것이 포함한 모든 것과 함께 교회 생활에 손상이 됩니다. 옛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행함이 교회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규례들과 교리와 옛사람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주요한 세 가지 소극적인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규례들을 갖는다면 교회 생활은 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만일 계속 옛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 생활은 심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고 심지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규례들이나 교리를 갖지 않거나 이전의 생활 방식을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교회 생활, 즉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될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분열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규례들이나 교리를 위하지 않음을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저 교리로만 취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말씀 안에 있는 계시들을 교리로 전환시키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명 안의 성장을 위한 영양 공급으로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교리나 규례들의 책으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는 기도할 때 무릎 꿇기를 더 좋아하지만 이것을 형식이나 다른 이들이 따라야 할 규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영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융통성.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례들을 갖지 말아야 하고 교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낡음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낡음에서 해방되고 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사는 방법을 제쳐 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낡음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은 매우 융통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전적으로 옛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옛사람 안에서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과 제사장들과 유대교를 위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와서 그분에게 다루심을 받은 후에 그는 융통성 있게 되었고 보기에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나는 권면을 받으려고 내게 온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결혼에 관해 내게 충고를 구하면 나는 결혼 생활에 관해 그와 교통할 많은 요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이 내게 자문을 구하러 오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나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나의 갈망은 바울과 같이 되는 것, 즉 곧 옛사람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융통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묘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옛사람을 벗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쓸모있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실질적인 교회 생활인데 그것은 단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영과 연합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을 입는 것은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과의 연합에 의해 산출된 이 실체를 입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실체인 새 사람 안에는 규례들이 없고 옛사람에 속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우리 영과 연합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 영을 근심케 하지 않음. 4장 3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교회 생활을 주의하지 않음이 그 영을 근심케 하는 주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회의 집회들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영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회들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 영을 근심케 합니다. 종종 그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말하려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는 느낌을 갖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새 사람의 일부분, 곧 교회 생활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거나 예절 바른 채 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입습니다. 단체적으로 우리 영과 그분 자신을 조화하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적 충만에 넘쳐 흐름.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영 안에서 충만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3일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함과 노래함과 찬양함과 순종함으로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적 충만의 자연스러운 넘쳐 흐름으로 나오는 것이리라. 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함으로 충만된다면 확실히 그러한 넘쳐 흐름을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 5장 26절에서 바울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자신의 교회를 깨끗케 하시고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은 그 영에 의해 힘이 공급되는 신성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은 사실상 생명주는 영 자신입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문자들이 아닌 영이요 생명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우리를 깨끗케 하는 그 물입니다. 이 깨끗케 함은 더러움을 씻기보다는 티나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을 씻습니다. 주름 잡힌 것들은 낡음에서 비롯되고 티들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낡음과 상처들 모두로부터 씻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씻음을 위해 효력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물입니다. 그 피는 죄와 더러움을 처리하는 반면에 말씀 안에 있는 물은 주름 잡힌 것들과 티들, 곧 낡음과 상처들을 처리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을 갖는 방법은 6장 17절과 18절에서 제시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존재 깊은 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일 뿐 아니라 또한 모든 낡음과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씻고 깨끗케 하는 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는 서로 자주 접촉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접촉하면 할수록 더욱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나와 며칠간 묵는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나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되고 나는 그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서로 간의 상처 입음에서 야기된 티들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상처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실족해 되고 낙심하여 심지어 교회 생활을 포기하려는 생각조차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말씀을 당신의 존재 깊은 속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을 체험할 것이며 모든 티들이 깨끗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은 당신을 자라게 하고 이 성장에 의해서 당신은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가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계시합니다. 오늘날 신성한 영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인데 이 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생각을 사용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도하기 위해 우리 영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에 의해 우리는 말씀뿐 아니라 그 영도 접촉합니다. 그러면 그 영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를 적실 것이며 모든 주름 잡힌 것들과 티들에서 깨끗해 되도록 우리를 씻을 것입니다. 결국 이 씻음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의 회복 안에는 규례들이나 교리들이나 옛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이런 소극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단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 생각을 사용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영양 공급과 씻음을 위한 생명주는 영으로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영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단체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예언, 즉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에 대한 실제와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